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난번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이런 짐승의 수로 지목된 또는 그 상징된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과 그 표현에 관한 뜻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합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요점은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미혹되거나 쉽게 동요하지 마라. 마지막 날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 후에야 온다 라고 해서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확인하는 마지막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로 적그리스도의 표현, 출현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배도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거기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종말에 관하여 너무 동요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로 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맨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하는 최고의 하나님과 성도들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도자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요한 1서 2장식으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자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하나님과 성도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주도하는 어떤 권세를 가진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물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 맨 마지막에 나타날 전무후무한 어떤 한 인격으로 그 최후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누굴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뭐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 같은 목적, 같은 정신을 가진 인격이, 그런 존재가 어느 시대에나 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핍박한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뒤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썼을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을 그 오도하는 최고의 그 사상은,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 사상인 이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육체와 영혼을 이분화해서 육체는 이제 썩어질 것이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고 정신이 옳고 깨끗하고 귀한 것이라 해서 구원은 이 육체에 속박되어 있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영지주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싸움이 거기도 나옵니다. 내 정신이 죄를 짓지 않고 육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 하는 식의 이분화된 개인의 존재를 이분화시킨 이런 영지주의들이 이때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을 입고 온 이가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반대와 또 다른 변형으로는 신이 육체를 잠깐 빌린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영육간에 다 하나님이셨던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이 이때 아주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바람에 그 아들을 부인하면 결국 아버지도 부인하는 게 된다. 그게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23절이 거의 등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영지주의자들은 뭐 많았거든요. 그들을 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 그랬다고요. 요한일서 4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더 확인이 돼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더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 2장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 개인 인격 인격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느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일서 4장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인격 말고 개인 말고 그런 사상도 적그리스도라 라고 명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상, 이단 사상도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갖는, 물론 궁극적으로 최후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멸망을 자초하는 악한 무리를 이끄는 대표자로서의 한 인격이 나타날 것을 성경의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격 전에는 없는 것 같이 굴지 말라 이거죠. 그 전에는, 그 전에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들과 그런 사상이 세상에는 늘 있어 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간 거예요. 벌써 한 두 수 앞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미혹해 하는 것이 주 임무고,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건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 세력, 힘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나 이 둘은 같이 일하죠. 둘은 같이 일해서 적그리스도가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반대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는 이제 미혹해 하여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거랑 똑같죠. 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언제 시험인가 날짜 알려고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야 해갖고 언제래 뭐 야 언제일 거야 이거 꼽고 있으면 비응신이죠. 안 그래요?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으면. 언제나 공부를 반대하는 거는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죠?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봐서. 공부밖에, 뭐, 공부 말고 딴 게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느 시대에 살면 편안하고 어느 시대에 살면 더 어렵다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힘으로 반대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는 것들로 꽉 차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로 요구되느냐 하면, 언제나 신앙의 승리는 순교로 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순교란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과 목표가 좌절되는 거죠. 나에게서 좌절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서 좌절되면 내가 신앙에 지는 거요, 배도하는 거요, 실패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정당한 행사와 충성과 그 인내가 열매를 못 보고 보상을 못 보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끊기는 거죠. 추진이 실행이 결과까지 가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 순교지요. 이건 어느 시대나 이 외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고 세상의 행정보다 종교 행정이 위에 있었던 때도 그때도 신앙은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나 거스리는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요. 교권이라는 이름 속에서의 잘못된 억압과 무지와 혼동 속에 있었죠. 오죽하면 때를 암흑시대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반대할 큰 세력을 주도하는 인격의 출현에 대한 성경의 예언으로부터 이러한 사상과 세력과 활동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순교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좌절로 끝난다. 새겨 들읍시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확인이 되고 상을 받은 보통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말 말고 뭐라 해야 돼요? 보통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국 교회에 무슨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 소위 그렇게 평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도대체 심사를 한 겁니까? 뭐 일간지에 국민일보에 나오면 그건 조금 값이 떨어지죠. 그건 같은 끼리 내는 거니까. 그러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났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천사장 무슨 차관 보라도 돼요? 개뿔도 아니라고요. 그들이 보는 눈은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죠. 많은 영향,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 지금 어떤 교회나 누구 어떤 목회자를 공격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는 절대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그런 보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이유는 그 보상이 우리의 신앙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용납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 교인이에요. 그럼 교인이시에요.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전화할게요. 여러분 거기서 정직하게 반바가 조금 깨졌지만 그냥 참고 반창고 붙이고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신자라는 이름을 말하면 그게 아니라 신자 이랬더니 신자예요? 그 다음날 새 차로 바꿔야겠습니다. 뭐 억울하면 제 차 가져가시고 새 차값 주십시오. 이렇게 덤터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도 그 남포교회라는 무슨 스티커나 무슨 물고기 표시를 안 달기로 돼 있잖아요. 왜? 너무 불이익이 많으니까. 깊은 수일기 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다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면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 라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갖는 내용 속에 포함된 경고들과 설명들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들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순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진정한 순교의 의미가 등장을 하죠. 내가 하는 것을 세상이 모른다.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보상을 받거나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간다. 그게 순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 권사 투표를 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 말을 안 했더니 몰라주고 뽑아주지 않더라라는 섭섭함을 표시하셨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섭섭해서 이제부터는 광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는 거라고요. 뭐가 순교인데? 그죠? 같이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서 대접 못 받고 저 왼손은 날뛰어서 대접 받 내비두려니까 날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순교 못하죠. 아무도 순교 못하죠. 보기보다 우리 인생의 훨씬 여러 정황에서 이 일을 만납니다. 이 순교라는 문제를. 우린 이 신앙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이 하는 거 보고 있지 자기가 죽는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신앙생활해서 섭섭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떠들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욕먹으니까 가만히 있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 안 섭섭하죠. 월세 받아도.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눈길을 피하는 분들은 이 유혹은 많습니다. 이 유혹은 많습니다. 정당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안 하는 대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래서 두 배로 기쁨이 커지죠. 꽝인데 사실은 꽝인데 고민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는 줄로 알고 했다가 섭섭함을 당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시험을 겪고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안 하죠. 안 하죠. 이게 참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건데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내가 가진 참다운 신앙. 이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되고 순교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증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를 압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진지무쌍하고 정직하고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멸망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것이요 결국 그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왜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심판으로 끝날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곤두박질하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놀래요. 아이고 어쩌나 세상이 망한다는데 망하기 전에 이번 여름에 나온 영화는 다 봐야지. 뜻밖의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기초가 호술하다는 것을 만납니다. 세상은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혹은 뭐 열 사람, 백 사람, 만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형편은 언제나 저 악한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저 원수들을 다 심판한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야 나타납니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그 결과를 우리 것으로 만듭니까? 순교해서입니다. 순교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현실을 신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씨를 심는 것이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며 세상이 바뀌지도 않으며 우리 아진 진지함과 오름과 목숨을 건 열심들이 방해를 받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몸부림과 목숨을 건 이 장렬한 하루하루의 신앙의 연속이 아무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신자된 도리요, 책임이요,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그 예언을, 그 확실한 예언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뒷날 마지막 때를 바라보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그 마지막 때가 이해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날짜만 흘리는 미련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자기도 모르게 흘려보낸 생각 없이 시간에 떠밀려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참다운 신자로서의 승리와 각성과 깨어있음,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상급이 되사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 아래 묶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며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에서 우리를 해할 자 없고 뺏을 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주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귀히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타협하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을 건 순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각성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